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자유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천국의 자유를, 샬롬을,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450년 동안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야만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문을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 간접 화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I have to go through Samaria. I must go through Samaria. 내가 가야만 한다. 나 가야만 해. 나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해. 거기에는 아마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만류하셨을 것 같아. 예수님 너무 그렇게 좀 튀지 마세요. 우리 여러 가지 안 좋은 눈으로 우리 쳐다보는데 예수님 그렇게 앞서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450년 동안 우리의 전통이요 역사입니다. 그들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가세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I have to go through Samaria. I must go through Samaria.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장벽을 깨뜨리시고 전통을 깨뜨리시고 역사를 무너뜨리시고 분열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수가성 여인을 복음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 이름도 성도 모르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더라. 우리 주님은 이틀을 거기에 머무시면서 그들을 복음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일어날 90년대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92년에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통일이 장벽은 무너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들은 무너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일이 된 지 28년째 들어섰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는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그 장벽은 여전히 마음의 장벽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이념으로부터, 죄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나의 선입견, 편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명예로부터 진정 자유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으면 그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자유함을 공중나는 새처럼 헐헐 나는 자유함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루터의 후계자여 동역자였던 멜랑키톤, 필립 멜랑키톤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체크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두 가지 체크리스트. 그것은 절대 자유를 누리고 사시는가. Absoluta Libertas. 절대 자유를 누리고 사시는가. 나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가. 미움에서, 죄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하신가. 두 번째, 날마다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계시는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어 있을 때, 답답할 때, 눈물 날 때도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가? 사실 종교개혁은 이제 500주년, 10월 31일 날 500주년이 됐고 지금은 500주년이 가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엄청난 회오리바람으로 다가왔습니다. 1500년 동안 하나의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진두지휘했던 루터, 멜랑키토는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 진리의로의 자유를 누리려고 예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아세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일각에서 연세대학교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도 8장 32절이 교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진리라는 베리타스 라틴어, 이 진리라는 말을 뭐 하버드, 프린스턴,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를 위시해서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 진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마 나오신 대학도 진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어떤 학문적 지식 또는 이성적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32절은 31절을 전제하지 않고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중요한 31절과 32절 사이의 접속사가 한국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어는 THEN, then,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내 말에 거하고 그 내가 말하는 말대로 살아가시고 그러면 제자가 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로 초대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천국을 맛보는 자유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좀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자인가 종인가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자유자인가 종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도 수도 없이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던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종종 던집니다. 교수로서, 대학의 행정 책임자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추구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물음에는, 자유의 물음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은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도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로 초대할 것이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에게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순수혈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세계 어떤 민족도 주어지지 않는 토라, 율법, 구약의 계시의 말씀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법이요 우리의 종교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토라를 가진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자유로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100년을 넘어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130년 이상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가 나왔습니다. 장로도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유하라고요? 아니 저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 가정의 후손이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로 세례를 받고 저는 성수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11조 생활 저는 제대로 합니다.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뒤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성교회장이요, 여성교회장입니다. 거기다 저는요, 그 힘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저는 많은 도네이션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유하라고요? 제 종이 되지 말라고요? 말도 안 돼.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합니까? 과연 자유, 천국의 그 자유, 절대 자유를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 방학 때마다 시간이 나서 1주 내지 2주 기도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면 꼭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셔서 오셨어요? 신학교수요, 목사인데 무슨 문제 있어요? 학교에 뭐 문제 계세요? 혹시 질병을 갖고 계시나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기도원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기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 대화인데 그 영적 호흡하러, 그리고 더 깊은 기도하러 우리 주님 닮아서 가는데 꼭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오느냐 질문할 때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그 제가 가는 기도원은 아침 기도 7시, 정오 12시, 저녁 기도 5시 합니다. 30분씩 30분씩 합니다. 근데 저는 모처럼 기도하러 가서, 이것도 조심스러운데 한 시간을 꽉 채우려고 마음을 먹고 갑니다. 근데 한 시간 정도 기도하다 보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거의 다 사람들이 가버리고 저는 몇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돌아보면 혼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점심시간, 또 아침 시간을 맞추러 갑니다. 근데 식당에 가보면 50명, 60명, 어떤 때는 100명이 꽉 차서 식사를 합니다. 가장 많이 오면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기도 시간. 그런데 밥 먹으러 가보면 5, 60명, 100명이 왁작지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기도원에 와서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밥은 이렇게 빨리 와서 먹고 있어. 정죄. 저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아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래, 여러분들은 방에서 또는 별도로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겠죠. 그리고 뭐 그냥 식사하실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자라기보다는 교만의 종이 되어버린 나를 보면서 바리새인인, 그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을 기억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함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함정을 갖고 살아갈까요? 21세기 강남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영적 맹인이 되는 그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에 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의 항의가 들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34절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주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틴 루터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크리스찬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법적으로 칭의적인 이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덧붙입니다. 그런데 종은, 제 종은 영혼이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천국의 삶, 천국적 삶을 종들은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노숙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노숙자의 삶을 살아간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그 집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위로와 찬송이 넘치고 아름다운 곳, 화려한 동산, 그리고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방랑자, 영적 노숙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고 안정감이 없고 평화가 없고 정처 없는 그러한 부평초와 같은 떠돌이 인생이 됩니다. 늘 무언가를 추구하고 늘 무언가를 바라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예적인 거 물질로 보이는 그 무엇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곳에 삶의 의미를 찾으나 뜬구름 같은 인생,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말 그대로 35절의 말씀 그대로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노숙자. 나는 영적인 노숙자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이 땅에 살아가나 천국을 땡겨 맛보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저는 크리스천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도 행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행복한 목회자가 행복한 크리스천이 진정한 목회자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천국의 평화와 사랑을, 천국의 그 놀라운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찬송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자유했고 위로를 받았다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천국을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교수가 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하리라.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관념의 영역에서, 사유의 영역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삶으로,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우리의 삶 현장,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천국을 맛보며 자유를 향유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육신의 종이 아니고 미움과 욕망의 노예가 아닌 자유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온 삶을, 이전에 온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사실은 캄보디아 킬링 필드를 보았습니다. 프놈펜에 가서 안내해 주는 분의 안내를 따라서 프놈펜 시내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건물 가운데 멋진 건물, 여자 고등학교 교사를 감옥으로, 고문 장소로, 그리고 살인 현장으로 만들어서 1975년부터 79년까지 그 4년 동안 킬링필드가 이루어졌는데 250만을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그 이념 때문에 그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히 고문하고 죽이는 현장을 바라보며 참으로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한다는 확신을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삶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분,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내는 생명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더 굳건히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1520년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됩니다. 최고의 명저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 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그 죄로부터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다 이루어진 자유,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그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애로의 자유, liberty to the love, 사랑애로의 자유를 누리는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자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렸던 자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박한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랑애로의 자유를 진정으로 향유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크리스찬, 그는 여순 반란 사건 때 눈에 넣어도 아까운 10대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 의해서 이뤄야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정말로 안 아까운 너무도 귀한 아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되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를 처벌하려고 할 때 손양훈 목사는 그곳에 가서 처벌을 중지시키고 내가 이 범인을 나의 아들로 삼고 내가 키우겠습니다. 호적에 올리고 집에 데려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손장훈 목사의 아내도 딸 동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의 오빠로 삼으신다고요? 내 아들로, 여보, 내 아들로 삼는다니, 호적에 올린다니, 그건 너무해. 그건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한 거예요. 좀 생각해 봐요. 어떻게 같이 저 원수를,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리고 우리 한 집에서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건 너무해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모는 그 양자를 위해 밥상을 차려오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밥상을 방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는 바로 사랑의 자유를 실천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논리가 맞지 않아도 그 살인자 원수 빨강이를 아들 삼아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시켰습니다. 물론 목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복음의 위대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이념을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광활하고 그 높고 그 위대하고 그 깊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이념을 감싸고 이긴 승리자,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을 손양 목사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자유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우리는 보았는데 알고 보면 8장 시작에 엄청난 자유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다름 아닌 절대 자유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자유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자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그 자유, 아니 그 이상의 자유를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머리를 한 뒤 쥐어박히는 자유,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시키면서 이것이 자유야, 이렇게 살아가 라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위기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계략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한 율법의 처분은 분명하고 엄합니다.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바대로 그녀는 엄연한 범인으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종이라는 이름으로 돌덩이로 사형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이 문제 앞에, 이 사건 앞에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살기 어린 정죄를, 그 살인을, 그 사형을 간단하게 중지시켰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지도 않았습니다. 그 뭔가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서운 그 정죄의 돌멩이 앞에서, 그 무서운 성난 군중 앞에서 땅에 앉으시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그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관심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잠시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런 후 일어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죄 없는 자가 첫 번째 돌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첫 번째 돌을 던지십시오. 그런 후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 유대 크리스천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크리스천들, 그들이 말씀을 지킬 때만이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의 예측과는 너무도 빗나간 예수님의 행동에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분명한 사건 앞에서, 그들은 너무도 엄연한 그런 판단 앞에서 그들은 혼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의 편견, 상식, 법지식, 지금까지의 전통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자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와 예수님만 남기고 손에 들었던 정죄의 살인 돌덩이를 내려놓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생명의 자유가, 죽음의 살기가 사라진 현장은 죽음의 정막이 물리쳐지고 생명의 고요가 예수님과 그 여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일어나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아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너를 죽이려고 하던 그 죽음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를 종지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은 일어나서,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것입니다. 돌멩이, 첫 번째 돌멩이가 자기의 머리를 맞출 것을 생각하고 죽음에 떨었을 것인데, 그 여인이 돌아볼 때 주여 없나이다. Nobody, nobody요. 나를 정죄하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떤 사람, 무서운 살기, 살인, 미움, 정죄, 판단, 주여 없습니다. 그래, 넌 자유자가 된 거야. 넌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나도 정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자유로 생명으로 나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자유,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8장 31절에 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바라봅니다. 로마법,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신 예수님. 아니,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신, 정죄로부터 자유하신, 죄의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신,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생명의 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분열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 내 곁에서 나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자유를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전통과 규례를 뛰어넘는 자유,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유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로, 자유의로, 생명의로, 부활의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